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북한을 향해 정권의 종말과 주민을 파멸로 이끌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은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핵무기 추구를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작전은 미국에 의해 압도당할 것이며 북한이 개시하는 어떤 무기 경쟁이나 충돌도 패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전략군이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 12형 4발로 괌을 포위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전략군 김락겸 사령관은 이날 발표를 통해 화성 12가 일본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357km를 약 18분간 비행한 후 괌 주변 30에서 40km 해상 수역에 탄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중순까지 괌 포위 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해 김정은 총사령관에게 보고하고 명령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쿠바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직원들 일부가 신체적 증상을 겪은 것과 관련해 지난 5월 쿠바 외교관 2명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사건의 근원이나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이 사건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미국인들이 쿠바를 떠나도록 만든 신체적 증상에 대해 더 이상 자세히 밝히지 않은 채 치료가 필요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은 아니었다고만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당국자는 누군가 아바나의 미 외교관 주택 주위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음역대 밖에 음파 장비를 설치해 미국인들이 청력을 영구적으로 잃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비무장 정찰기가 어제 미국 국회의사당과 국방부, 중앙정보국, 앤드루스 공군기지 등 워싱턴 지역을 정찰 비행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공군 소속 투폴레프 TU-154 정찰기는 어제 오후 1127m의 저공 비행으로 워싱턴 도심과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의 주요 기관들을 정찰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이 정찰기가 철저한 통제구역인 백악관 주위의 상공에 접근하는 것도 허용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 당국은 오늘 지난해 실패한 쿠데타의 주모자로 지목한 이슬람 성직자와 연계된 혐의로 35명의 언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체포된 언론인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정신적인 지도자 페틀라우 귤렌의 추종세력이 선호하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통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들이 테러단체에 가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35명의 언론인 가운데 야당 매체인 비루긴의 브라크 에키지 편집장 등 9명이 체포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 주변 아랍 국가들에 봉쇄된 카타르가 어제 80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지역 수십 개 국가들과 인도, 레바논,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국적자들은 카타르 입국 때 여권만 제시하면 됩니다. 이 중 33개국 국적자는 무비자로 입국해 180일간 머물 수 있고 나머지 47개국 국적자는 30일간 머물 수 있습니다. 카타르 관광청은 이날 도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로 카타르가 중동에서 가장 열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폭염 때문에 오늘 하루 임시 공휴일을 선포했습니다. 하이르 아라바디 이라크 총리는 모든 정부 공무원들에게 이날 하루 휴무를 지시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오늘 오후 수도 바그다드의 기온이 섭씨 50도에 이를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바스라와 모술에서도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역이 이 같은 기록적인 무더위를 겪고 있고 지난 몇 주간 유럽 일부 지역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10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화염과 분노 발언은 점점 강해지는 북한의 위협적 수사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the president is doing is sending a strong message to North Korea in language that Kim Jong-un.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정권의 종말과 주민을 파멸로 이끌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임현수 목사 석방과 관련해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하며 억류 미국인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동해 바다에는 오전에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향해 계속 미국을 위협한다면 전례 없는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해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발언은 점점 더 강력하고 위협적인 북한의 수사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the president is doing is sending a strong message to North Korea in language that Kim Jong-un.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해하는 언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며 이는 김 위원장이 외교적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9일 말레이시아 방문을 끝으로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권에 대해 미국이 자국과 동맹국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기를 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어떤 오판을 막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미국인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이 모든 공격을 완전히 방어할 능력이 있고 동맹국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점이라는 설명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인들이 밤에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지난 24시간 동안 상황이 급격하게 변했음을 보여주는 어떤 징후도 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군의 괌 포위사격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이 많은 방향을 겨냥할 수 있기 때문에 괌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견해로는 현재 어떤 임박한 위협도 있지 않으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전략이 효과가 있으며 평양에서 나오는 수사가 더 강해지고 더 위협적으로 되기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전 세계의 압박과 북한에 가까운 이웃인 중국과 러시아의 관여를 통해 북한 정권이 현재의 진로를 제고하고 더 나은 미래에 관한 대화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납득하기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현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길은 대화라면서 이 대화는 올바른 기대가 있는 대화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정권의 종말과 주민을 파멸로 이끌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핵무기 추구를 그만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김정은은 북한이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충분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자신에게 내린 첫 지시가 미사일 방어 태세와 핵 억제력 강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 정권이 시작하려는 도발과 분쟁, 군사력 경쟁을 압도적으로 물리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북한이 포위 사격을 위협한 괌 정부는 확고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8일 애리조나 KTA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봐온 위대한 지도자들은 행동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위협을 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맥케인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심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면서 이번 발언을 과장해서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전적인 방식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미친 사람으로 지칭하면서 그 역시 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CNN 방송에 지금껏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광범위한 전략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데 있어 잘 해왔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의회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을 먼저 공격한다면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 없이도 대응을 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 강도는 더 높았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겔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적절한 레드라인을 정하고 북한의 엄포와 미사일 실험에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로 대응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또다시 미국의 신뢰도를 깎아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무모하고 충동적이었다며 미국민들과 미국의 친구들 그리고 동맹국들의 안보를 저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북한에 있어서 확고하고 신중해야 한다며 신중하지 못한 수사는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전략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포위 사격을 위협한 괌이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메들린 보달로 하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증대되는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밝히지 않고 있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달로 의원은 이어 김정은의 무모한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로운 대응책과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모든 방법을 찾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9일 전략군 대변인 이름으로 낸 성명에서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 12형으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디 칼보 괌 주지사는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I've reached out to the White House this morning. An attack or threat on Guam is a threat or attack on the United States.
칼보 주지사는 9일 인터넷에 올린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백악관으로부터 괌에 대한 위협과 공격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나 위협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칼보 주지사는 괌은 20만 명의 미국인들이 살고 있는 미국 영토며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화염과 분노 발언과 관련해 엇갈린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이 위기만 더 높인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억지력을 확실하게 과시해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부 장관은 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발언은 역사적 전례를 볼 때 위험한 시작을 의미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억지나 확장 억제에 제한했고 미국과 동맹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있을 때만 비공식적으로 핵무기 대응 정책을 유지해왔다는 겁니다. 페리 전 장관은 미국은 공허한 협박이 미국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우리가 수행하려는 위협의 강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공허한 협박을 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대행을 지낸 마크 피치 패트릭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미국 사무소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 dangerous kind of rhetoric because it creates a it adds to North Korea's sense of paranoia.
북한 정권의 편집증을 더해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공격할 것이란 오판으로 북한의 선제 공격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피츠 패트릭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전 조율 없이 즉흥적으로 나왔을 것이라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다행히 이를 침착하게 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포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도 이메일 답변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 위협은 긴장을 높이고 미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보다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결의를 더 굳건하게 만들어 국제사회가 이를 강력히 이행해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안보센터의 패트릭 크노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공격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이런 강력한 경고가 때로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a deliberately strong statement in order to demonstrate that the United States has the will.
북한 정권이 전례 없이 핵미사일 공격 위협을 높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응 능력이 있고 이를 수행할 의지도 있다는 것을 강력한 언어로 과시하는 건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크로닌 소장은 북한의 공격 위협에 미국이 굽히는 자세를 보이는 게 더 위험하다며 강력한 경고를 통해 김정은에게 대규모 전쟁은 곧 정권의 종말을 의미함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출신의 레리 닉시 박사도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의도된 것이라며 북한 정권에 미국의 방어 의지를 확실히 주지시키려는 긍정적 행보라고 풀이했습니다.
We need to say strong things publicly from time to time, not every day, but periodically.
닉시 박사는 과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점증하는 소련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과 동맹에 대한 어떤 공격도 엄청난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맞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상대의 거친 발언에 매우 단호하게 대응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위협을 고조시키는 북한 정권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닉시 박사 등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보다 불안정을 더 우려하는 중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오히려 위기 상황을 높이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가정보위원을 지낸 조셉 나이 하버드 대학 교수는 8일 뉴욕타임스 신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감정적인 분출보다 매우 이성적이고 깊이 고민한 메시지일 수 있다며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유엔 안보리 제재 이상의 행동을 하도록 압박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셔프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발언은 심사숙고나 사전조율보다는 그의 전형적인 정치 스타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e's responding to North Korea and Kim Jong-un kind of in the way that he responds to an opponent in a
셔프 선임연구원은 상대가 자신을 공격하면 훨씬 거친 위협으로 응수해 화제를 선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새삼스럽지 않다며 하지만 이를 국가 대 국가에 적용하려는 건 위험과 불신만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DA 뉴스 김영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에 북한 관련 언급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의 위협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문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자신의 트위터에 직접 글을 쓰거나 언론 보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최우선 외교 안보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발언 외 트위터에도 많은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트위터 글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2차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추가 제재 결의를 채택한 지난 5일 이후 더욱 잦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리의 대북결의 채택에 대해 8일 오랜 실패 끝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협력해 마침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있다며 우리는 강력하고 단호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를 경고한 8일 발언 이후에는 미 공군 전투기들이 훈련을 위해 괌을 이륙했다며 오늘 밤이라도 당장 전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보수 성향의 폭스 뉴스가 보도한 두 건의 기사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미국의 힘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자신의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이 불량 국가에 대한 경고로 화염과 분노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것임을 공언하다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미국의 감시 위성이 북한이 초계함에 두 기의 대함 순양 미사일을 적재한 것을 탐지했다는 폭스 뉴스 보도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으로서 나의 첫 명령은 핵무기를 개선하고 현대화하라는 것이었다면서 미국의 핵무기는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 힘을 결코 사용하지 않게 되길 바라지만 미국이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닌 때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발언이 대북 핵공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세바스찬 고르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잦은 트위터 글은 북한의 미국과 대통령 자신을 시험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북한 전략군 사령부의 괌 포위 사격 위협과 관련해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이 한미동맹으로부터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10일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북한 전략군 사령부의 괌도 포위사격 위협에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NSC가 긴장 완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나 무력 충돌은 어느 나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감안,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토대로 미국 등 주요 국들과 협력하에 한반도에서의 긴장 해소와 평화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NSC는 이와 함께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현재의 긴장 상황 완화와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NSC 상임위에 앞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외교적 군사적 민감성 때문에 현재로선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의 괌 포위사격 계획 발표가 나온 뒤 쏘겠다는 말을 한 것을 가지고 NSC를 열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NSC 상임위 개최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하루 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괌 포위사격 예고와 관련해 북한이 유엔 제재 결의안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내부 결속용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전략군 사령관 김낙겸이 탄도로켓 화성 12형 4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김낙겸은 화성 12형이 일본의 시마네현 등의 상공을 통과하게 되고 사거리 3,356.7km를 비행해 괌도 주변 30에서 40km 해상에 탄착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김낙겸은 또 이달 중순까지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해 김정은 총사령관에게 보고한 뒤 발사 대기 상태에서 명령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 전략군의 이 같은 위협에 대해 북한이 괌도 포위 사격을 포함한 도발에 나선다면 이는 한국 국민과 한미동맹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노재천 공보실장의 10일 발표 내용입니다.
북한의 서울 불바다 등 우리에 대한 망언과 선제적 보복작전, 괌 주변 포위사격 등 동맹에 대한 망발은 우리 군과 한미동맹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한국합참은 이와 함께 이 같은 준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자행한다면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참은 현재 북한 내부에 도발과 관련한 특이 동향은 관측된 게 없지만 한국군은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도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해 최근 북한의 언행 등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관계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괌을 겨냥한 포위 사격을 강행한다면 치명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한반도 위기 고조를 내부 결속에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9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을 통한 괌 포위 사격 검토를 공개한 데 이어 10일에는 화성 12형 4발을 동시 발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달 중순까지 사격 계획을 최종 완성하겠다고 미사일 위협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발사의 방식과 시기를 언급함으로써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겁니다. 지금껏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경고에 북한이 응수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미북 간 강대강 대치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8월 중순까지 괌 포위 사격 계획을 최종 완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오는 21일 시작되는 미한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겨냥한 언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러나 북한이 밝힌 대로 괌 주변 30km에서 40km 해상 수역에 미사일을 떨어뜨릴 경우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치명적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괌 근처 30-40km에 맞춘다고 하면 미국 그 EEZ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배사적 영해 그 경제 수역에. 그거는 선전포고예요. 전쟁 도발행입니다. 그 정도는 사실상 미국의 군사행동을 자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조 박사는 북한이 포위 사격을 강행하면 미국으로선 북한 서해상에 항공모함 전단을 장기간 배치한다든지 군사적으로 북한 정권을 위협할 방안들이 많다며 중국과 러시아도 이를 저지할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이런 도발이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같은 치명적인 제재를 불러올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만약에 그 북한이 실제 행동 옮긴다면은 상당 부분 북한과 미국 간의 그 악화가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특히나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그 향후 압박 제재 강도 좀 더 높아지는 그런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괌 포위 사격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탄착 지점으로 밝힌 괌 주변 30km에서 40km는 영해 밖의 해상이기 때문에 미국이 곧바로 군사적 반격에 나서는데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괌이라든가 영해 안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영해 밖에 공해상을 타격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적인 어떤 북한 영토에 대한 어떤 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힘들고 실제 하게 되면 그 한반도의 어떤 그 전쟁의 어떤 이 에스컬레이션 되고 또 확대되는 이러한 어떤 측면에서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해도 극단적인 파고까지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이런 어떤 계산법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김일성 광장에서 평양 시민 10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237일 호에 대응한 공화국 정부 성명 발표를 지지하는 군중 집회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한 지 하루 만인 지난 7일 안보리 결의 전면 배격과 미국의 1100배 결산하겠다는 내용의 공화국 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대미 위협 성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다른 한편으론 이처럼 대규모 군중 집회를 열어 외부와의 긴장 고조를 통해 내부 결속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6일 오후 서해 대청도 동쪽 1.3km 해상에서 표류하던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국 측 어업 지도선에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민은 30대 남성으로 황해남도 용현군 몽군포 해상에서 조개를 잡다가 조류에 휩쓸렸고 한국 관계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내일 오후 2시 이 북한 주민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한국의 동해와 서해상에서 9차례에 걸쳐 북한 주민 43명이 표류 도중에 구조됐고 이 가운데 36명이 송환되고 7명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지난 2015년 초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병보석으로 어제 석방됐습니다. 캐나다 총리의 특사단이 방북한 뒤 하루 만에 이루어진 조치인데요. 임현수 목사의 북한 억류부터 석방까지를 김현진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말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방북한 임현수 목사는 1월 31일 라진에서 평양으로 들어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 두절 상태에 있던 임 목사가 북한에 억류된 사실은 캐나다 정부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연락이 두절된 지 33일 만인 3월 5일 임 목사의 억류 사실을 알고 있으며 캐나다 영사들이 임 목사 가족을 접촉해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억류 6개월째인 7월 30일 임 목사를 카메라 앞에 처음 세웠습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고 국가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임 목사는 이날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억류 외국인을 공개석상에 내세워 허위 자백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임 목사 가족은 이후 11월 13일 북한 정부에 보내는 첫 공개 성명을 통해 온정을 베풀어 임 목사를 석방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간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한 달 뒤인 2015년 12월 16일 임 목사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외국인에게 선고한 최고형이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최고재판소에서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행위를 감행한 캐나다 목사 임현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며 재판에서는 피소자 임현수에게 무기 노동 교화형이 언도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임 목사가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했다며 과거 임 목사의 선교 집회 강의 영상을 증거 자료로 직접 제시했습니다.
이 정권을 잡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 그건 아주 악입니다. 악 자체야. 악한 영들인데 텔레비에서 보여주는 평양의 그 쇼하는 모습은 뭐 10%도 안 되는 북한의 모습을 여러분이 겉으로만 보시는 거고 아주 공포 정치가 돼가지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교회 나올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캐나다 정부는 북한의 무기노동 교화형 선고에 경악한다고 밝혔고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임 목사에게 종신형이 선고되고 이틀 뒤인 12월 18일 캐나다 외교관과 임 목사와의 첫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세계적인 청원운동 웹사이트에는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과 트리도 캐나다 총리에게 임 목사 석방 노력을 호소하는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당국자들은 이듬해인 2016년 2월과 12월 북한을 방문해 임 목사를 영사 접견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당시 임목사 문제에 적극 관여하고 있으며 영사 관리들이 임목사의 석방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목사 억류는 미국인으로 최장기를 기록한 케네스 베 씨의 억류 기간을 훌쩍 뛰어넘어 외국인으로는 최장기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트리도 총리의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목사 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북한은 대니얼 장 캐나다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리도 총리의 특사로 방북한 지 하루 만인 9일 임목사를 석방했습니다. 31개월 만에 다시 찾은 자유였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석방된 것과 관련해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또 억류된 미국인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조속히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Ambassador Yoon met with U.S. citizens detained in North Korea in June 2017. I think we've been clear about our concern for U.S. citizens detained in North Korea. We want to see them come home as soon as possible.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9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에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씨가 2년 반 만에 석방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세빈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6월 북한에서 억류 미국인들을 면담했으며 미국은 억류 미국인들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최 대변인은 임현수 씨 억류 사건은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강조해준다며 국무부는 어떤 북한 여행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This underscores the risks associated with travel to North Korea. The Department of State strongly recommends against all travel by U.S. citizens to North Korea.
최 대변인은 또 미국 여권을 갖고 북한을 여행하거나 경유하는 데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승인한 것은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2일 미국 여권 소지자의 북한 입국 금지 조처가 9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관보에 게재하고 현재 북한에 체류 중인 미국인은 그 전에 떠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은 현재 한국인 6명도 억류하고 있는데요. 이 억류된 한국 국민들의 건강이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은 모두 6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제2북한 탈북민입니다. 2013년 10월 밀입북 혐의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는 3년 10개월째 억류 중입니다. 북한은 김 선교사가 한국 국정원과 내통했다며 국가전복 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2014년 2월 북한 기자회견 당시 김정욱 선교사입니다.
국정원의 요구를 받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독촉 사람들을 첫자로 소개하고 중계하였습니다.
또 2014년 2월 체포된 최춘길 선교사, 같은 해 10월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 역시 무기노동 교화형 선고를 받고 억류돼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평양에서의 기자회견으로 억류 사실이 공개된 고현철 씨 등 나머지 3명은 한국으로 망명했다가 재입북한 탈북민입니다. 북한은 이들에 대한 석방과 송환은 물론 영사 접견이나 가족 면담 등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제법의 기준으로 볼 때 공정한 재판 절차가 진행됐는지도 문제며 이들에 대한 형량이 일방적이고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당국 간 회담이나 대북 통지문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석방을 요구해왔지만 북한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유엔 강제 실종 실무그룹 등 국제기구에도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직 별다른 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억류된 한국 국민들의 건강이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6월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난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가 송환 직후 사망하면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한동호 박사는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의 사망은 북한 입장에서도 레드라인을 넘는 사건이었을 것이라며 북한이 또 다른 오토 원비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캐나다 정부와의 협상에 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박사는 이어 임현수 목사 석방은 억류된 사람들에 대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면서 한국 정부도 자국민 억류에 대해 지속적이고 단호하게 북측의 문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한국 정부의 그 협상력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의 부대도 가치에 있어서 따라서 6명에 대한 그 한국 정부의 어떤 좀 단호한 입장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분리정책이죠. 남북 대화는 남북 대화대로 하지만은 동시에 인도주의적 문제는 단호하게 해결을 촉구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10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 국민을 포함한 북한 내 모든 억류자들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한국 국민 6명 외에도 한국계 미국 국적자 3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7일호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북한의 수출을 80% 이상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 북한 39호실 고위관리 리정호 씨가 밝혔습니다. 리 씨는 북한 수출액이 외부에 알려진 3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제재에 구멍만 생기지 않는다면 북한 정권의 생명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2014년 한국을 거쳐 지난해 미국으로 망명한 리정호 씨는 39호실 산하 대응총국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중국 다렌 주재 대응총회사 지사장 등을 지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지난 7일 리 씨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상당히 강력해 보이거든요. 석탄 수출은 완전히 막아버렸고요. 철, 납 이런 광물도 수출할 수 없고 또 해산물도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됐죠. 이 정도면은 상당히 촘촘한 제재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만약 구멍이 뚫리지 않고 제대로 이행된다면 북한에 유입되던 약 17억 달러의 자금이 차단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80% 이상의 수출이 중단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번 유엔 제재가 지난 시기에 제재와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것은 시장을 차단시켜서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매우 현실적인 제재인 것이고 또 북한 정권의 생명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강력한 제재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17억 달러 자금이 차단된다고 하셨거든요. 북한 연간 그 대외 수출액의 3분의 1, 그러니까 한 10억 달러가량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관측인데 실제로는 타격이 더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들에서 북한의 수출액이 30억 달러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북한의 총 수출액은 약 20억 달러 수준입니다.
네.
그 이유는 북한의 수출액에서 의류를 임가공하는 수출이 약 9억 달러부터 10억 달러의 그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류 임가공 수출은 북한의 노동력과 생산 설비만 보장하고 또 임강공비로 받는 금액이 약 5천만 달러부터 1억 달러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류 임가공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부풀려진 측면이 크고 따라서 북한 수출액 총액도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적다 이런 설명이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한 20억 달러 원래는 수출을 했는데 그중에서 17억 달러가 막힌 거면 그야말로 대외무역 봉쇄 수준 아닌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가격에 따라서 그 수출 수량과 금액의 차이가 있고 변동은 있겠지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가 3년을 분석해 보면 북한의 석탄 수출은 연간 약 1,500만 톤부터 2,200만 톤으로 매 평균 11억 달러에 달았고 철광석 수출은 연간 약 250만 톤으로 매 2억 달러, 납과 납광석 수출은 1억 달러, 해산물 수출은 약 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로 북한 정권은 그야말로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원을 내다파는 경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요 더 고통을 체감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의 군과 운수출은 중국 해관 통계는 잡히지 않았지만 약 2억 달러에 달합니다.
예.
그리고 기타 이제 농토산물 수출과 마그네시아 광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무기 외에는 공산품을 수출한 지표가 거의 없고 또 자원밖에 수출할 원천이 없는 상황에서 석탄과 철, 철광석, 또 납과 납광석, 해산물 수출을 금지하게 된다면 이것은 북한의 자원 수출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고 또 자금줄을 기본적으로 차단시킨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러시아와 중국을 의식한 건지 새 제재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까지는 막지를 않았거든요. 혹시 이 부분은 구멍으로 보세요?
저는 그래 구멍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제재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아마 그들이 북한 제재에 대한 카드를 다 써버리고 또 명분을 잃게 될 걸 우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또 하나는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과 전략적 이해가 다르니까 그렇게 예. 결정하지 않았나 보아집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원유 공급 차단까지는 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번 제재로 중국에서 차관을 주는 원유 외에 다른 원유를 사올 돈이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원유 제재 효과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중국에서 차관을 들어오는 원유는 북한이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고 실제로 북한의 생산과 경제활동을 벌리는 데 쓰이는 원유는 다 외국에서 달러를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번 제재가 특별히 원유 차단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결국은 원료 수급을 중단시키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물론 북한은 제재의 끄떡 없다라고 뭐 거듭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보면 이번 제재로 당장 뭐가 달라질까요?
이게 제재로 북한 경제 전반이 아마 주저앉게 되고 수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이제 내다봅니다.
예.
실례로 이제 북한은 제철소들에서 생산한 코크스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다만 철과 철광석을 수출하고 그 자금으로 이제 코크스를 수입해서 제철소들에서 강철을 생산해 왔는데 그 길이 막히게 된다면 강철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고 그 기업들은 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강철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부분들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생산과 건설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강철 부분 말씀하셨지만 뭐 무엇보다 석탄 수출의 타격이 가장 클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석탄 수출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석탄 수출이 중단되게 되면 그 수출 자금으로 석탄 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보장하고 또 노동자들의 식량을 보장하도록 계획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히게 되면 탄광들이 문을 닫게 되거나 그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39호실 고위관리 리정호 씨 고위관리였던 탈북자 리정호 씨로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서울에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오가는 강경 대치 발언에 한국 사회의 불안 심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은 대체적으로 평온했지만 금융시장이 이틀 연속 출렁였고요.
네.
미국령 괌으로 가려던 사람들이 여행 취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학 능력을 검증하는 검증 기준을 절대평가로 방향을 잡은 건데요. 갑론을 박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명이 들어간 대통령 기념식계가 공개됐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탈권위, 단백미가 반영됐다는 소식입니다.
예. 자, 한국 금융시장에는 오늘도 역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불안 상황이 반영이 됐군요.
네네. 증시와 환율시장이 이틀 연속 하락세입니다. 이웃한 일본과 대만 시장 등 아시아 시장의 상황과 마찬가지인데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오가는 수위 높은 발언과 또 오늘 한국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연 것도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원달러 환율은 최근 이틀 동안 16.9원이 급등했고요.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8.92포인트 떨어져서
예.
2350대로 내려왔습니다.
어제도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이런 뭐 금융시장이나 분주하게 움직이는 정부 분위기와 달리 일반 한국 시민들의 모습은 조금 담담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해외에서는 좀 낯설게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제와 오늘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한국 하늘 위로 오가는 그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치 발언은 정말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예.
실제 그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아주 무심한 듯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자극적인 발언이 대해서 청와대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요구를 했었고요. 오늘 오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리기는 했지만 이 전쟁과 같은 상황, 일반 시민이라 아예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관련 반응이 있다면 북한의 포위 사격지로 지목한 그 미국령 괌으로 여행을 준비하던 사람들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괌은 한국 사람들도 뭐 여행지로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가족 단위 여행도 많이 가고요.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뭐 인기 여행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6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사계절 휴양지이기 때문인데요.
예.
최근 북한이 미국 공군기지가 있는 괌을 공격지로 지목하고 미사일의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괌 여행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뭐 실제 여행사라든지 인터넷 공간에는 취소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천재지변이 아니면 호텔이라든지 항공권에 대한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몇 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한국과 북한, 미국의 군사행동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를 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의 대학 입시를 위한 시험에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네, 큰 변화입니다. 격변이라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을 치른 때가 2021학년도예요.
네.
2021학년도가 되는데요. 이때 수능 시험에 어떤 기준의 평가를 할 것인지 결정을 앞두고 오늘 한국교육부가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해서 화제입니다. 무조건 점수가 높은 것이 유리한 상대 평가에서 일정 수준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절대평가로 바꾼다는 것인데요.
예.
이 발표된 내용을 두고 학교, 교사, 학생들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겁니다.
예. 참 한국의 대학 입시는 직접 그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아니고는 참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평가, 상대평가 좀 말이 어렵게도 느껴지는데 평가 방법이 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대평가는 100점을 맞는 학생이 99점 맞는 학생보다 무조건 유리한 겁니다.
예.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거고요. 절대평가라고 하면 90점에서 100점 사이는 모두 같은 등급의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입시에서는 한국사를 절대평가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영어 과목이 절대평가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데 3년 뒤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이 과목을 최소 4과목까지 늘린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편으로는 전 과목을 확대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안을 세워놓고 전국적인 공청회를 열어서 결정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지금 한국의 대학 입시를 위한 시험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나 사회 과목 중 두 개 과목, 외국어, 한자 등의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의 치열한 입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의 성적 처리라든지 수능 평가가 절대 평가로 바뀌어야 하는 거, 이것은 흐름은 맞다 이겁니다.
예.
조금이라도 높은 성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는 뭐 일반적인 수업이 아니라 문제집을 내놓고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진행되는 이런 파행이 지금 일반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절대평가를 하면 1점이라도 높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은 좀 덜 수 있지만 성적 가지고 변별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평가 요소들이 더 경쟁 체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예.
이 전체 과목을 절대평가하지 않으면 상대평가로 남아있는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려는 그런 부장이 생길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어라든지 수학에 어떤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예.
반면에 수능 시험 부담이 줄어서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육부에서는 전국 몇 개 도시를 순회하는 공청회를 연 뒤에 8월 말에 이 수능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예. 자,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기념 시계가 공개됐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식에 남성용, 여성용 기념식의 한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 시계줄은 베이지색의 양가죽 줄로 되어 있습니다. 앞면은 신바탕의 동그란 모양의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문양,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져 있고요.
예.
그 시계 뒷면에는 대통령 후보 시절의 구호였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 요즘 뭐 휴대전화로 시간을 많이 보기 때문에 과거만큼 시계 차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네. 이게 뭐 대통령 시계이기 때문일까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늘 화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대통령 기념식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런 겁니다.
예.
그 청와대 행사에 초청된 손님이나 그 표창을 받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러니까 누구나 가질 수는 없는 특별한 기념품이기 때문인데요.
예.
이렇게 정권 초기에는 그 희귀성과 관심 인기가 크게 올랐다가 정권이나 대통령의 인기에 따라서 값이 오르고 내리기도 하고요.
네.
이 자랑하는 자랑품이 됐다가 또 어느새 슬그머니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특별한 품목이 바로 대통령의 기념시계입니다. 인기가 많을 때는 가짜 시계가 유통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시계가 그동안의 다른 대통령과 다른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계 뒷면에 새긴 그 사람이 먼저다 이런 글귀가 좀 독특해 보이고요.
예.
전면에 예, 다른 대통령들은 그 이름만 썼습니다. 뭐 박근혜, 이명박 이렇게 노무현 이렇게 이름만 썼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라고 쓰고 그 밑에 문재인 이 서명을 썼던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상징인 봉황 문양도 대개는 이 황금색, 금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이번에는
예.
분홍빛을 좀 섞어서 그 권위적인 무게감을 내려놓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 유리면이 그 앞면의 유리가 둥근 돔 모양으로 돼 있고요.
예.
그 양가죽이 좀 부드러운 느낌이어서 화려함과 권위를 내려놓은 담백한 디자인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식에는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제작한 것이고요. 지난 6월에 청와대에 초청됐던 보훈 가족들에게 처음으로 선물로 제공됐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전해드리고요. 지구촌 소식 또 인물 아메리카 준비됐습니다. 오늘 만나볼 인물은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는 대공황을 극복하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 20대 후반부터 정치권에 뛰어들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사고로 장애인이 되기는 했지만 정치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죠. 인물 아메리카에서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